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길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에서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두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파송했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보냄받은 두 사도가 제일 먼저 지중해 섬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터키의 중남부 내륙 지방에 해당하는 이고니온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13장 끝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는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확실한가? 라는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 중심이었고 또 거슴을 다스리는 총독과 그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거슴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하면 이곳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목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 그 다음 둘째는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가 부활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 이런 내용을 들어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그렇게 전했던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듣기 원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이 두 사도에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와서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두 사도에게 부탁한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다시 들려달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이치가 맞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더 말씀 듣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아주 좋은 뜻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다시 들려달라 그렇게 설명을 재부탁했다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미세하지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당장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든지 좀 반박을 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반박할 만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할 만한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음 안식일에 모여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하고 일단 시간 벌기로 생각을 굳혔다 그렇게 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더 들려달라고 말씀을 했든지, 아니면 시간 벌기 차원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좀 더 연구할 시간을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든지 간에 사도들에게는 결코 나쁜 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 만식일의 회동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자꾸 지체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참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결과인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응하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리적인 태도일 것인데,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이유였었든지 간에 결심하고 결단할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때가 있고, 그 감동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결심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거나 다음에 또 차차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은 사탄의 올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였고 관리였다라고 했습니다. 관리였다는 말 헬라말이 아르콘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말을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4장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할 때 니고데모가 아르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회의 회원점에 해당하는 아주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아주 청년이죠. 아주 장래 유망한 청년입니다. 아주 부자랍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고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남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그 정도의 재산을 가졌고 또 거기에다가 젊은이라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은 다 잘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 그대는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들 다 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보는 게 이렇게 기록돼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못 믿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기도 하고 믿고 싶기도 하고 한데 결심이 미루어지는 거죠. 좀 더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 많은 재물들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누어 오라고 하시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신중 모드로 들어가고 결심을 잡고 연기하고 다음 기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음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 어느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 다시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매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 생각하고, 내가 결심만 하면 선한 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봉사도 그때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내게 보장되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단 한마디도 논박할 만한 틈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결심해야 될 시기에 결심하지 못합니다. 결단해야 될 시기에 결단하지 않고 다음 주일을 또 연기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 되었을 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결단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사이에 여러 시험이 생기고 여러 의심이 생겨나고 해서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감동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애써 무시하고 결심을 뒤로 연기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들고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에 오히려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이런 거룩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질 때마다 아멘하고 응답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가 아닙니다. 오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응답할 줄 알고 오늘 해야 될 결심을 오늘 할 수 있어야 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돼서 함께 모여서 다시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죠. 혹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첫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첫째 안식일 지난 다음에도 생겨납니다. 첫째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 회당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께 다 말씀도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믿게 된 첫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한 두 사도의 권면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아주 평범한 이야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 권면할 때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붙잡으세요. 하고 여러 가지 평범하게 이런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처음 믿음을 가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나 확신이나 격려를 주는 그런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를 두 사도가 하지 않고 당신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든지 아주 좋은 아주 쉬운 이야기를만 해줄 수 있는데 왜 두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당시 그 지역에서 처음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전제하고 보여줍니다.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뜨듬뜨듬하는 한국말로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손들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당장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전도자들이 항상 어디 가서 전도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들에게 늘 부탁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안디옥에 처음 교회가 생겼습니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님을 전파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잖아요. 거기 와서 처음 믿게 된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보았던 바나바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도 이 말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굉장히 많은 이유들로 그 처음 믿었던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이리 때 가운데 양이 있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붙어있으라고 권합니다.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 한 바퀴 전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도했던 지방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처음 전도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14장 말씀 22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권했다는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첫 믿음의 개척자로 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사도들의 때까지 말씀을 보시면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길이 쉽다고 말씀하거나 뭐 아무나 간단하다고 말 그런 가르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고 좁고 험한 길이일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항상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음은 절대로 쉽고 간단한 사구려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도들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환난 많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시험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럴 때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이걸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신앙인들의 상황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상황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성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 속에 신앙의 싹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내 안에서 믿음의 싹이 터졌다고 한다면 자라나는 모든 과정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고 철저하게 은혜에 의지할 줄 아는 주님만 붙잡을 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골짜기를 다 지나 천국문에 무사히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질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4절 말씀, 4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첫날 감동이 왔고 첫날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다음 안식일에 보자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 한 주간 동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그 다음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유대인 회당에 다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 보는 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것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끝에 된 동기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누구를 시기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기심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거의 모든 시민이 다 왔다고 하니까 아마 인상인해를 이루었겠죠. 그런 광경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기 유대인들의 전유물인데 자기들만이 누려야 될 특혜라고 보는데 이걸 이방인들이 누린다고 생각해서 시기심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영적 시기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당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본질 사역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자의식이 가득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던 것은 동족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동족 구원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망 때문에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근데 처음에는 잘 비교적 잘 듣습니다. 항상 바울이 회당에 전도할 때는 구약성경 펼쳐놓고 이거 봐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해 나가니까 솔깃하게 잘 듣죠. 그러다 그러던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 돌변하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시기심이고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항상 그런 과정이 전개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인 선민의식, 배타적 선민의식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수밖에 없죠. 자기들만 선민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너와 내 자손들만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 예정하신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경륜. 광범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비밀처럼 감추어 줬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한 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만민을 위한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의 복음이 흘러흘러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벌써 시작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역사는 흐름을 시작했고 거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에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다 고집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역사했다가 벌써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밀처럼 숨겨졌던 일들이 천하의 공개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 중에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방인들 사회 속에 벌써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진행되는데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고집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잘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민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결과가 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흘러갑니다. 저만큼 흘러갑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고집 버리지 지금까지도 그 고집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우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민첩함과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주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들을 박해해서 도저히 그곳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추방해버리고 많은 악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유대인들의 세 가지 큰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고 봐요. 첫째는 자기들이 믿어야 될 시기에 믿지 않고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합니다. 오히려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더 권면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충동하고 선동하고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 셋째는 두 사도들을 박해해서 추방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한 일을 많이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선한 일에 헌신하지 않고 선한 일에 기여하지 않고 선한 일에 내 자신을 바쳐 살아가지 아니하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더 악한 일에 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귀신이 와보니까 깨끗해 있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했다라는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신앙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머물리고 했던 그들에게 자기들도 믿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하는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큰 역사를 만드십니다. 46절 4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선동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떠나면서 두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영생 얻는 자로 합당하지 않는 스스로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는 전도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결심을 밝히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한 이 일이 그들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이방의 모든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그 또한 역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두 사도의 발걸음이 또 활발하게 이방인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인 이방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크게 기뻐하여.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불렸을 때는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역하는 무리로 남아있고 선동하는 무리로 남아있어서 더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이방인들은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 찬송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 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반대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예기치 못했던 불상사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믿기로 작정되는 다 주께로 돌아온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오늘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자라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바 결심의 때를 놓치지 않고 지낼 뿐더러 항상 하나님의 때를 잘 예민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 뜻을 잘 따라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